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장,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뭐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주 동안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칭찬을 받고 그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자랑이 모든 교회들의 자랑이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데살로니가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믿음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선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두 기둥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알고 깨닫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믿음의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면서 참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 너무 건강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바로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구원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그러한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을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자신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겐 소망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성도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바로 그러한 약속,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첫 마디가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뭘까?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면 이 주의 날이 뭘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성경은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쓰고 있고 신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말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 그 주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 주의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구약은 그 주의 날을 정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2장 30절에서 31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에요.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광야의 삶도 이겨낼 수 있었고 외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로 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는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하면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서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도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 때에는 악인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노아 의인 하나를 건지시고 그의 가정을 건지셨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멸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의 그 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태워 죽고 맙니다. 이런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직접 심판하십니다. 아주 극적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밖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주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강해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며 그들이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멸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연약한 자처럼 보였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였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 보잘것없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주님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날을 사모했어요.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죽은 자들이 결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아니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죽은 그 죽음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아,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 안에서는 전부 다 구원을 얻는 거라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 바로 이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주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은 정말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때와 이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아무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알고 싶어 해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라는 게 뭐냐? 시기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이 의미가 좀 달라요. 정확하게 따지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때는 어떤 기간을 말해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걸릴 것이냐는 어떤 기간을 말해요.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로서 어느 특정한 때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난 12월 25일 이러면 20년이라는 말은 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월 25일이라는 말은 바로 시기라는 말이에요. 100년 뒤에 10월 4일 이러면 100년은 뭐라고요? 때예요. 그 다음에 10월 4일은 시기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개념인데,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면, 얼마나 오래 참으면, 얼마나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면은 주님이 오실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무리 흘러도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사도도 주의 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이미 너희들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 자신도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 아는 것이 호기심이 생겨요. 궁금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휴거당하는 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성경을 통째로 연구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과 사건들과 말씀을 조합하고 연구하고 꿰어가지고 그래서 아하, 이것이 주의 날이로구나. 이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자신도 모르신다는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속기 좋아요. 그거 알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좋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걸 안다면은 그분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신령한 예언의 능력자가 그것을 안다면 그는 사단의 무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주실 건가? 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제자들이 호기심을 갖거나 제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제자들이 주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런데 미혹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10시간씩도 기도하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사모한다면서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약한 힘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무슨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만약은 헛된 것이죠. 바울사도는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밤에 오신다. 예를 드는 것이요. 주님은 그럼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하니까, 아, 주님은 밤에 오시는 분, 야행성 주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주님은 밤에 오세요.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을 할 때 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 때 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아이고,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때 오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밤에 온다는 얘기가 뭘까요? 밤이란 어둠이에요. 알지도 볼 수도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뭐예요? 자요. 깨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주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잘 때에, 잠을 잘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는 순간에 주님이 호련히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온다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팔자 이렇게 죽는 날 어디 있어. 요새만 같아라. 천년 살아도 좋다. 이런 말 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만사가 너무 형통, 요즘에 나 행복해 죽겠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 뭐가 주님이 언제 오기는 뭐가 와요? 왜 와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좋은데, 어찌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아무런 걱정도 없는 이런 날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말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행복할 때 온다는 말일까요? 정말 안전한 그런 때에 온다는 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요. 세상에 휘둘려요. 자기 육신의 안녕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쫓기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민감하지 않고 살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날이 그렇게 무섭게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전혀 이 세상 육적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거나 예민하지 않고 그것을 즐겨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정말 무심하게 살고 있을 때 그런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런 때 오십니다. 오늘 또 그 다음 말씀은 주님은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궁금해요.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로 더불어 첫 번째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어요. 도둑놈처럼 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오신다고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살금살금 온다는 이런 말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밤에 도적처럼 살짝 올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적은 들어갈 때 어느 집에 우리 권사님 집에 도적이 들어갈 때 이메일을 보냅니다. 김진아 권사님, 내일 밤 12시 2분에 내가 도적으로 들어갑니다. 알리고 오는 도적이 있나요? 그것을 공개하고 미리 통보하는 도적이 있나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절대로 어떠한 경고나 예고나 아무런 것을 알 수 없는 불시에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 이때 오시겠구나 하고 딱 그 순간 알았을 때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호련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를 호련히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3절에 보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는 잉태를 안 해봐서 해산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잉태된 여자, 아이를 뵌 아이를 가진 이 여자가 해산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은 아파 죽겠는 그런 날인가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잉태된 여자에게는 해산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해산고통이 없이는 애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하는 거, 주님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해산고통을 갖는 이 잉태된 여자가 해산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이미 잉태된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도적처럼 예고 없이 그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사도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오시지만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금식 통성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조금 더 회개할 일이 있는데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두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한다 해서 주님의 날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이번에 왔는데 아 주님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려다 잠깐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저는 조금 있다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3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다.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날은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날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주의 날은 우리가 잠자고 깨닫지 못할 때 호련히 온다. 그리고 주의 날은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주의 날을 만약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의 오시는 그 기간이 앞으로 15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시에 어디서 온다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막 아는 것처럼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날과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불행이 될까요? 저는 주님이 오신 날을 아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는 아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알면은 미리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나가 맞이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6개월 뒤에 대학 입시 중간고사를 치는데 6개월 전서부터 시험 대비해가지고 오로지 시험 공부하는 사람 나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인간들은 간사해요. 그날을 알면 마치 예비하고 준비할 것 같죠. 결혼식이 1년 뒤에 있다 그러면 1년 전서부터 결혼식 날에 그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막 준비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기껏해 그 전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 사람들 인간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 날 알면 미리 알아가지고 잘 준비하고 아주 잘 대처해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이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다면은 우리는 멋대로 주님이 오신 날 전까지는 죄짓고 막 이러다가 오시기 한 3일 전서부터 목욕하고 주여 이럴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한 사람들, 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경고를 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면 우리를 데리고 영생의 삶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천국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단순하게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정말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날을 알 수 없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여, 정말 저희들이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다, 만사가 좋다 이렇게 외치며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